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빨갱이다! 전혀 잘 빨갱이다! 지령받고 역병 오기로! 빨갱이다!
전 빨갱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남아사람이에요!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그 한마디로 인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묻지 않고 빨갱이라 지목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것은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들의 몸속 깊이 내재된 트라우마 혹은 상대방을 향해서 뿜어내는 무조건적인 적대감이었습니다. 역사학자 김득중의 책 빨갱이의 탄생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용어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 빨강은 우리 현대사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인 시대, 남북 간의 이념 경쟁은 이미 답이 내려진 지 오래이고, 나아가 아예 그 빨강이 때로는 발랄함의 상징이 되거나 심지어는 보수야당의 상징색이 되어버린 세상인데, 그 색깔 짙은 단어들은 모습을 바꾸어가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상대방을 밀쳐내고 지지자를 뭉쳐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빨갱이에게 죽음을. 여러 기록에 따르면 우리 현대사에서 이 단어가 본격 등장한 것은 1947년 4월 27일 이승만 환영 집회부터였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색깔을 입히고 증오와 혐오의 돌을 던졌던 비극의 역사. 그 시대를 넘어 도착한 오늘 2019년에도 뭐 그리 더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인다 하면 지나친 비관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 고등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에 늘 창문 바깥을 보고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카카, 만수무강하옵소서. 창문 바깥은 청와대 쪽이었고 때는 유신이 발표된 지 2년 후. 당시의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죠. 우리는 선생님의 무난 인사가 진심이 아니라 비아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재작년 9월에 바로 이 앵커브리핑에서 해드렸던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한 줄만 덧붙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애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한 해에 6,500건, 매일 18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준영 씨 사건으로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엄마와 딸을 성적으로 비하합니다. 다른 사진을 요구하자 이내 수십 장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채팅방.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라는 말도 거리낌 없습니다. 몰카를 찾는 사회적 관음증과 폭력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거엔 포르노 사이트나 웹하드 중심으로 촬영물이 유통됐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빠르게 확대돼 피해는 더 큽니다.
포르노 사이트 같은 공간보다도 개인 간 메신저와 같은 단톡방에서는 좀 더 쉽게 경각심 없이 이런 피해 촬영물들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하는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한 해 6,500건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 꼴입니다.
언제든지 진짜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우승거리 자기 성욕적인 해소 부분에서만 돌려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경찰이 불법 촬영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비단 정준영 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죄의식 없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돌려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단체방에 영상을 올리라고 권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 씨와 지인들이 나눴다는 대화방 문자 내용을 확보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처럼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퍼뜨리면 불법입니다. 영상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죄가 됩니다.
촬영 회의가 반복되고 그 영상이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에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올라온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론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뭔지 알고 대화방에 올리라고 직접 권유했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퍼날랐다고 해도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영상물을 몰래 찍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5%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량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신체를 찍거나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5%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이 72%에 달했는데 대부분은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정준영 사건에서 문제된 성관계 동영상보다 형량이 낮은 이른바 지하철 몰카 등이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아직 형량을 얼마나 부과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통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상상력의 행방으로 잡았습니다.
예, 상상력이 뭐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진 경우가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키워드를 상상력의 행방으로 했습니다.
예.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남북 경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약 2년 반 전 나경원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오래된 일 같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연합뉴스가 예, 예, 주최한 통일 심포지엄에서 발언인데요. 이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가져보자. 우리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예.
예. 당시 나경원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일식의 접근, 그러니까 인도적, 경제적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어제 발언과는 많이 달랐고요.
예.
당시 심포지엄에는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 자격으로 함께 자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혹시 그때는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가 좀 상당히 좋았다거나 뭔가 환경이 다르진 않았는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2년 반 전이라면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 2016년 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때고요. 강력한 대북제재도 시작됐을 때입니다.
예.
나경원 대표는 사실 과거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전 2015년에 한 언론사 기고문을 잠깐 보면
예.
북한이 대동강에 기적을 이루도록 지원하자라는 제목의 기고였고요. 내용에 보면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또 남북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도 모색해야 된다라고.
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인 경제적 교류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 운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교류를 강조한 것은 향후 대화 국면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북한과 계속 접촉을 하고 접근을 하고 대화, 교류를 하자는 거였는데 정작 지금 대화 국면에서는 사실은 교류를 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 발언이 달라진 건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외교통일위원장 때와 제1야당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 자리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분명한 건 처음에 얘기한 상상력은 없어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우리 이제 대북정책에 있어서 사실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 따라서 대화와 경색을 반복 또 번복하다 보니
예.
대북정책이 흔들리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당시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일관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통일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예.
당시로만 해도 일관되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뭐 하여간 2년 반 전에 발언과 지금 발언이 너무 이게 좀 달라서
예.
나 원내대표로서는 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낯 뜨거운 이야기의 회로도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회로도?
예.
예.
뭔가 이제 어떤 사실이나 소식들이 전파되는 과정을 회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어제 논란이 컸던 발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 2016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예.
당시에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고요.
2016년이요?
아, 죄송합니다. 2018년 9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9월 26일 보도가 됐고 그 다다음 날에는 한 주요 일간지에 저 제목이 사설로도 나왔습니다.
예.
외신이 중요한 걸 보도한 것처럼 됐었고요. 일부 정치인들은 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역시 퍼나르면서 당시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흔히 외신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 힘든 미국 정가의 시각이나 전문가의 평가 해석 등이 외신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당시 블룸버그 기사는 워싱턴에서 쓴 것이 아니고 당시 기자 이름은 이제 지웠는데요. 바이 뭐뭐 리 해서 이모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당시 이모 기자는 9월 달부터 청와대를 출입했던 블룸버그의 기자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출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쓴 기사고요. 물론 데스킹 과정도 거쳤겠지만 워싱턴 분위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기사였는데 신문 사설에까지 등장하고 확대 재생산된 겁니다.
예. 외신 기사를 우리가 좀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과거에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외신이 엄청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인데요.
예.
해당 기사에 보면 사실 서울 발이어서 크게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예, 예.
간혹 외신을 아무래도 영어나 외국어로 쓰이다 보니 의도적이든 실수든 오역, 그러니까 잘못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월에 있었던 BBC의 기사였습니다.
예.
당시 BBC의 로라 파크 특파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천재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렇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가 예를 들어 진보 쪽 인사들을 만나면 외교 천재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 쪽 인사들을 만나면 일부는 공산주의자라고도 얘기한다라고 BBC가 전한 내용인데요.
예, 예.
일부 언론에서 몇몇 언론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그냥 누구와 얘기하느냐를 빼고 BBC가 문 대통령을 외교의 천재 또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마치 BBC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는 것처럼 된 겁니다.
예.
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당시 기자가 직접 트윗에 써서 제발 공정하게 번역해달라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 BBC 기자가.
예.
예. 뭐, 그 기억납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생존권을 얘기합니까?
전두환 씨의 생존권을 언급한 아, 예, 변호사가 예. 있었는데요. 오늘 전 씨의 연희동 자택 경매를 두고 법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전 씨 측 변호사는 이순자 씨가 해당 집은 1969년에 취득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순자 씨 비자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경매에 넘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순자 씨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즉 전 씨의 돈이 넘어가서 집을 취득한 것이고 얼마 전 조사에서 장남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장남도 실소유자가 전 씨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서 경매에 넘겨서 추징금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주장이 오가는 중에 전 씨 변호사는 나이 90 노인이 사는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라고 어찌 보면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예. 태도도 취했습니다.
그럼 뭐 이 집을 나가게 되더라도 전 씨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또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금 통장에 29만 원만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예.
사실 지난번 광주 법정에 출정 나갔을 때도 고급 승용차를 탄 모습이 보였었고요.
예.
해당 승용차는 한때 전 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처남이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연희동에서 나간다고 해서 굳이 정말 생존권이 위협받을까라는 의문은 있고요.
예.
연희동 집을 경매로 넘긴 다음에 추징금을 일부 환수해도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남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박 기자는 여러 가지로 취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등 경남 해안 지역을 뺀 전국이 영하권에 들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엔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찬바람에 초미세먼지가 흩어지면서 내일도 전국의 대기질이 좋겠습니다.
예, 뉴스룸이 끝난 뒤에 소셜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버닝썬 사건에 대한 소셜라이브를 두 기자가 나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eft you with both of the rings. My fingers danced and swayed in the breeze. The change in the wind took you down to your knees. I got the good side of you. Sent it out into the blue.